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성공한 뒤 그는 파리에서 더 유명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헤밍웨이를 찾아온 여성 잡지 보그의 편집인 폴린 파이퍼는 헤밍웨이 부인 헤들리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폴린은 헤밍웨이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헤밍웨이는 헤들리와 헤어지고 폴린 파이퍼와 재혼했습니다. 파이퍼는 미국 아칸소주의 부호 집안 딸이었고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헤밍웨이는 결혼을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들은 1928년 미국으로 돌아와 남부 플로리다주 키 웨스트에 터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없는 따뜻한 곳입니다.
헤밍웨이의 키 웨스트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낚시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헤밍웨이는 자신의 원고들을 미리 뉴욕으로 보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나온 단편집이 여자가 없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헤밍웨이의 책이 나온다는 건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있는 단편, 살인자는 너무 폭력적이라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밍웨이가 총잡이, 군인, 싸움꾼, 주정뱅이 등의 이야기만 쓴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웨스트에 있는 동안 헤밍웨이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다며 슬퍼했습니다. 그 후 헤밍웨이의 글에는 전에 없던 슬픔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새로운 작품 무기여 자리꺼라가 나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군에서 싸운 미국 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군인은 영국 출신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이들은 군에서 나와 함께 살지만 여인은 아이를 낳아 숨지고 맙니다.
이야기 속의 장면들은 헤밍웨이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군 트럭을 몰던 때의 경험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무기여 자리꺼라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헤밍웨이의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헤밍웨이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중 한 곳이 몹시도 가보고 싶어 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에서 본 것, 그곳의 소리, 냄새 등 모든 것을 언어로 채색하고 싶었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진실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스페인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오후의 죽음. 스페인의 전통 스포츠인 투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헤밍웨이는 글 쓰는 것이 예술이듯 투우도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투우야말로 자신이 항상 마음에 두어왔던 진정한 남성의 용기, 그런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에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에서의 사냥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사냥이다. 차를 타지 않고 발밑에 풀을 느끼면서 사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킬리만자로의 눈은 헤밍웨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돈 때문에 배반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 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는 또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북아메리카 신문연맹 나나통신의 종군 기자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다른 두 기자와 함께 전선에서 가까운 곳을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두 개의 백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반군은 그 차량이 적군의 장교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헤밍웨이는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을 다녀와서 두 개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희곡인 제5열과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이 소설은 파시스트에 저항하며 싸우는 한 미국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에 책에 나오자 불과 몇 개월 동안 50만 권이나 팔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I take the wire back as far as it reach.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폴린과의 두 번째 결혼도 종말을 맞고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사 젤혼, 기자 겸 작가입니다.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쿠바로 가서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의 집은 카리브 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헤밍웨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자기 주장이 강한 헤밍웨이는 무엇이든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해 부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마사는 그와 떨어져 있기 위해 장기 여행을 자주 떠났고 헤밍웨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는 또다시 종군 기자로 유럽 전선에 파견됐습니다. 헤밍웨이는 영국에서 기사를 썼고 유럽 침공 작전, 즉 노르망디 상륙 작전 현장에도 직접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전쟁 중 헤밍웨이는 또 한 사람의 여기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 기자 메리 웰시였습니다. 헤밍웨이는 1945년 마사와 정식 이혼을 한 다음 메리와 결혼했습니다.
헤밍웨이가 마지막 역작 노인과 바다를 쓰기 시작한 건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쿠바의 한 늙은 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밍웨이는 나는 어부의 경험이 독자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실감 있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노인이 여러 날 만에 엄청나게 크고 힘센 고기, 말린, 즉 청새치를 낚아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에게 다 뜯기고 뼈만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고기의 머리를 향해 돌진해오자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잘 뜯기지 않는 육중한 고기를 물고 있는 상어를 향해 손잡이를 내리쳤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어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그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모든 것을 초월한 채 배를 요령 있게 다루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몰았다. 노인은 이제 배가 조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해안을 따라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1954년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몸이 아파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밍웨이는 60세였지만 그 자신은 마치 86세인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설 속 인물처럼 글 쓰는 재주를 돈을 버는데 팔아먹은 죄책감도 많았습니다. 결국 1961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엽총을 쏘아 6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들 중에는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던 데서 머물고 떠나고 신뢰를 하고 불신을 하고 더 이상 믿지를 않고 또다시 믿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주시하고 보트를 타고 나아가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멈추는 것을 보고 빗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헤밍웨이는 사랑하던 이 모든 것을 놓고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2편을 마칩니다.